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사실은 창립 21주년 감사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작년에 20주년을 좀 풍성하게 치렀기 때문에 올해는 조촐하게 치르려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점심 식사 때 드시도록 떡만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촐한 가운데서 그런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도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주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에베소서 5장 한번 펴보시죠. 에베소서 5장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부부를 향한 부부 사랑에 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이 교회를 두고 들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신 목적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이순신과 유관순이 나라를 위하여 그 몸을 주었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그 몸을 주셨습니다. 이토록 교회는 소중하고 귀한 곳입니다. 주님은 주님 당신 자신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가령 27절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기대치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라는 모임이 대단히 많았거든요. 꼭 십자가 걸어놓고만이 교회가 아니고 국회도 교회고 아무튼 무언가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기구 모임 조직은 전부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그런 풍토 가운데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는 주님의 명예가 걸려있고 주님의 긍지 주님의 자부심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주님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기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기대치에 그런 대로 부응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살펴보는 사도행전이라는 책, 이 책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책 중의 책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책들도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세워가는 일에 매우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책들이지만, 그래도 가장 중심줄기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는 옆에 살을 더하고 양념을 치고 해서 보다 더 풍성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래도 중심줄기 가장 큰 백보는, 그 뼈대는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철저히 사도행전을 펴놓고 진단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간 살펴본 것처럼 많이 부족한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 우리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행전을 펴서 대조 확인하는 노력이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말씀, 이 말씀도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사도행전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절이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전체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장입니다. 꼭 프리웨이를 갈아타는 것 같습니다. 그간 605 프리웨이를 타고 쭉 올라왔다면, 그런데 91번 프리웨이가 만나게 되어지게 될 때 꺾어서 방향을 트는 것과 같은 그런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간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계속해서 중심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7장에 이르러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8장으로 가면 사마리아 교회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서서히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살펴보겠지만, 확인하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서서히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얼마나 좋은 교회였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면 항상 이상향처럼 생각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성경 공부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떡을 떼고 집에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와서 니꺼내도 끝없이 나누어 먹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너무나 허무한 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제부터 이 아름다운 교회, 참 꿈과 같은, 그야말로 낙원이 따로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름다웠던 교회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대신 이제 8장부터는 사마리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왜 사마리아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일까? 왜 예루살렘 교회는 서서히 뒤로 물러서는 것일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도행전이 교회의 매뉴얼이요 가이드북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백본이다라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당연히 이 질문을 해봐야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해주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고 그들은 뜨겁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따라 예루살렘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는데 너무 오래 있었어요. 떠나질 않았습니다. 낙원과 같았던 그 교회 생활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용하신 것이 스테반의 순교예요. 7장. 대박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민들레 씨앗이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람 불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람이 없으면 민들레 씨앗은 그 자리에서만 소복 내려져서 그 위에서만 민들레 꽃이 만발하게 될 거예요. 바람이 불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온 들판에 민들레 꽃이 필 수가 있습니다. 세게 불면 불수록 오히려 더 멀리까지 갈 수가 있죠. 사마리아는 이 민들레 씨앗이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들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8장, 9장, 10장 이제 공부하면서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 씨앗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로 날아가게 되고 또 멀리 마케도니아로 날아가게 되고 빌립보로 날아가게 되고 데살로니카로 날아가게 되고 고린도로 날아가게 되고 나중에 로마에까지 날아가게 돼요. 그곳에서도 민들레 씨앗이 떨어져 민들레 꽃이 피는 민들레 얼마나 연약해 보이는 꽃입니까? 크리스천 참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민들레 꽃이 온 세계에 만발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까지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전체 그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특징 짓는다면 fellowship, 코이노니아입니다.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냥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그러니까 기뻐서 집에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와서 같이 나누어 먹고 fellowship,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여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한계였어요. 거기까지만 예루살렘의 교회 모습이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가 그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 무대에서 사라진단 말이죠. 그 대신 다른 교회들이 들어서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곳 LA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자꾸 선교 하느냐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테반과 빌립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과부들을 오갈 데 없는 과부들 어탁할 곳이 없는 불쌍한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을 집사로 세운 겁니다. 그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 여러분 오라고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신 후에 또 가라 하신단 말이죠. Come and go. 이것이 제대로 갖추어야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질 않았단 말이죠. 계속 예루살렘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평지풍파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온 사방에 민들레 씨앗이 날아가서 그곳에 떨어져서 민들레 꽃이 만발할 수 있도록 평지풍파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 평지풍파를 일으킨 핵심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의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돌 쳐 죽이는 그 정인들의 옷을 맡아서 보관했다는 말은 그가 그 현장의 책임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때 순교자 스데반은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늘을 쳐다보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당연히 사울도 하늘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Nothing. 눈을 닦고 봐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울이라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8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죽임 당함이라는 말이요, 이게 원뜻으로 보면 참 끔찍한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죽임 당함이라는 요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신약 전체를 통해서 여기에 한번 딱 등장하는 말씀인데 아주 아주 끔찍한 말입니다. 이 저 뭡니까 그 폭정 아니 그 뭐라고 그래요? 공포정치 한 나라에서 뭐 고사포인가 그걸 쏴서 갈겨버리고 다 처형해버리는 그런 때 쓰는 단어예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을 때 당연히 사울도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 속에서 불불 끓어오르면서 미친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은 그런 죽임당함, 끔찍한 말인데 그 당함 없애버린 아주 아주 끔찍한 죽임당함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히 그렇게 죽어야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그냥 글자로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오늘 이 8장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았는데 바로 다음 장인 9장에 이 사울이 있긴 뭐가 있어 하고 하늘을 쳐다보았던 그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죠. 1장 차이에요. 8장과 9장. 제가 어제 어떤 전도사님과 함께 저기 LA에 병원에 지금 투병 중이신 우리 집사님 신방하러 차를 타고 가는데 60을 타고 쭉 올라가다가 5분 바뀌는 곳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기 전에 차들이 정체했는데 굉장히 정체였어요. 알고 보니까 차가 어떤 고장난 차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바로 앞에 옆에 오른쪽으로 달리던 어떤 차가 우리 차 앞으로 싹 세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차 다섯 대인가 여섯 대 앞에 그 큰 트럭이 고장이 나서 거기 스탑되어 있는 걸 보지 못한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래서 저와 그 전도사님이 참 한치 앞을 보지 못한 말이 이런 말이로구나 하고 함께 웃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래요. 8장에서 있긴 뭐가 있어 하고 그렇게 마땅히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들 했던 그 사울이 다음 장인 9장에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그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하늘로부터 사울아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토록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박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이 사울이 잔인하게 박해를 했어요. 이 3절에 있는 잔멸할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했다는 말씀도 원뜻은 이런 것입니다.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서 포도원을 몽땅 짓밟아버리고 다 파헤쳐버리는 것을 말할 때 이 잔멸이라는 말을 써요. 이 사울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인물이었어요. 이 대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쳐 나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제정신을 차리고 후에 예루살렘을 뒤돌아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자책감 같은 것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박해를 피해서 모든 불쌍한 과부들, 오갈 데 없는, 어떡할 것이 없는 그분들이 다 동시에 다 피난을 갔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책감 들었죠. 들었겠죠. 정신없이 달려와서 생각을 못했는데 도착하고 뒤돌아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 자책감 들었을 거예요. 다 자괴감도 들었겠죠. 이래가지고 무슨 안수지 집사냐. 그러나 오늘 빌립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5절만 봐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자괴감과 자책감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우리 빌립 착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두고 온 과부들 생각도 했을 것이고 남겨둔 일들도 생각했을 것이고 당연히 자책감도 들었고 자괴감도 들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거 생각하기에는 이 빌립의 가슴 속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좀 못나고 부족해도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중심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이런 소원들이 다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이란 말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조금 더 성경 공부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됐을 때 이 조금 더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을 보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빌립의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걸 더 보고 계십니다. 과연 빌립의 가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 그것만 보신단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 가슴에 계속 살아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간질간질해서 아마 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죠. 귀신 쫓겨나는 일도 하게 하시고 중풍병자가 낫게 하시는 일도 하시고 또는 안전병이 다시 일어나서 걷게 하는 일까지도 하신다. 빌립이 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랬느냐? 아니죠. 빌립이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빌립이 나름대로 성숙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아 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도자로 파송받아 갔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 나간 거예요.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였는데 그곳의 풍경이 그러함으로 가슴 속에서 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서 증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물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못나고 부족해도 괜찮다. 엉성해도 괜찮다. 오늘 빌립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도전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엉성하기 자격이 없죠. 뭐가 갖추어졌겠어요. 먼지를 뒤집어지고 달려온 빌립이 외모를 보면 뭐가 그렇게 영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가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모습을 보고서 부족하지만 엉성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빌립을 이토록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주님이세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회가 생일날인데 여러분들에게 별 선물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물 중에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선물 중에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여러분이 타올 몇 장 받아가고 비누 몇 장 받아가고 천배만 배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기원전 8세기경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때 아수르는 혼합정책을 썼습니다. 밖에서 외지 사람들을 끌어오고 안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섞어버린 것입니다. 혼합정책을 썼습니다. 그때 밖에서 온 남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었던 유대인 여자들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낳은 자식들을 향하여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200년의 세월을 흐른 후에 바빌론을 포로 끌어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게 해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순수하지 못하다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유대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막 그런 분위기 속이었는데 분위기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살고 봐야 합니다. 목숨이 아깝습니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달려간 곳이 사마리아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선교 전략 면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선교만은 좀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헌금 하나 제대로 쓰고 싶습니다. 한 번 선교를 해도 제대로 열매를 맺고 싶은 게 저나 여러분이나 공통된 소원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교 전략 면에서 이 사마리아 빌립이 달려가서 일어난 이 일을 선교 전략 면에서 보는 겁니다. 선교 전략 면에서 보면요, 사마리아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만 해도 유대인들로 똥똥 뭉쳐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밖에서 들어온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혼합이 돼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밖을 향할 수도 있고 안을 향할 수도 있어요. 밑으로 예루살렘에 향할 수도 있고 북쪽으로 다른 지역도 볼 수 있는 선략, 선교 전략 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에요. 오히려 더 효과적인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주력하고 있는 선교 전략도 이 비슷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다녀온 그 교회 유대인 100% 그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밖에서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이제 그 안에 살던 사람도 한두 사람 조인하고 있더군요. 우리로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선교 전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실제로 도와주고 이런 사역, 디벨 아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힘 실어주고 이런 사역을,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빌립이 최초로 사마리아 달려가서 사마리아의 역사 일으키는 걸 보면 지금도 그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가 빌립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도 이 사마리아가 큰 기쁨을 맛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때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그 얘기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우물 길으로 그곳에 우물가에 나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 주셨을 때 얼마나 그 여인이 기뻤던지 물동이 마저 그 자리에 불에 두고 동네를 향하여 달려갔지요. 내가 만난 메시아를 보라 하면서 그곳에 갔을 때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동네 밖으로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한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이 또 들어가서 사마리아가 큰 기쁨을 좀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렇게 큰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과하게 하려면 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거두러 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이것도 또 선교 전략입니다. 절대로 어떠한 독불 장군이 심기도 자기가 심고 거두기도 자기가 거두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더욱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주님의 방식은 이것입니다. 누구는 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으로 그 사람의 사명 끝입니다. 그 다음 누구는 가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선교 전략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지금 이 방법으로 해보려고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밀림으로 뛰어가는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난 2000년간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교사들이 또는 어떤 분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나름대로 씨를 다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그 누는 자가 있다리.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간 분들이 다 눈으로 확인했죠. 열매를 맛보고 온 것이지 우리가 가서 씨 뿌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선교 전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 전부 이 방법이에요. 굳이 밀림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이미 씨를 받은 자들을 접촉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기 종족으로 자기 미전조 종족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톡톡 두드려주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디벨 아침을 들고 나가서 세워주고 또는 DLT에서 종족별 사역적 훈련학교를 가져와서 그들을 또 세워주고 그리고는 또 말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서 또 그곳의 공동체와 함께 우리 공동체 다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다녀온 분들이 그 간증하지 않습니까? 씨 뿌리러 간 게 아니고 열매 거두고 돌아왔다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전략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죠. 오늘 하필이면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죠.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쭉 보고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인하여 민들레 씨앗들이 퍼지듯이 퍼져나가버리는 모습 그리고 8장에 딱 이르러서는 사마리아 교회가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여러분과 제가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의 교제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성령 충만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찬양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단 말이죠. 그러면 바퀴가 닥치는 거예요. 순교가 닥치는 거예요. 태풍이 들어와서 민들레 씨앗들이 다 날아가 버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민들레 씨앗처럼 날아갔던 빌립 딱 한 가지 그 가슴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가슴에 주 예수 날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슴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중풍병도 낫게 하고 무슨 귀신 쫓겨나고 뭐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21주년을 맞이하는 이날에 첫 번째는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가슴에 뜨겁게 이 시간 회복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마십시다. 우리가 예루살렘 버리잖아요. 이게 아니고 말뜻은 이것입니다. 그게 안 좋아야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계속 여기 이러진 말자는 것이죠. 우리 안을 소중히 여기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업그레이드 성격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모두 단기 선교로 나가야 되느냐 모두 선교사로 나가야 되느냐 물론 그게 아니죠. 적어도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관심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는 어떻게 쓴지 보내든지 가든지 아니면 어떤 모습을 했는지 그것이 내 관심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수준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로 더 욕심을 부린다면 그 다음 빌립보로 데살로니카로 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자 이런 소원이라도 우리가 품자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교우, 펠로우십, 친교, 교제 이런 중심으로만 계속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참 아름답게 우리 주님이 인도해 오셨고 현재도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열매 가본 사람이나 여기 앉아 계셨던 분이나 다 함께 지금 잘 따먹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고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선교지 우리 선교사들을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그들 나이금 열매를 따먹는 일을 우리도 같이 동참하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더 쓰임 잘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